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이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28장 말씀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요. 너무 상황이 급해지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마음도 크게 흔들렸고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제 귀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서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이 신접한 여자가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혹은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지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28장은 사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과 사울 행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윗이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맨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땅을 도피처로 삼아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동과 지금 사울이 했던 행동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 같은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죠.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갔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가 피난처가 되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또 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윗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사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던 사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불신앙으로 살던 사람도 고난당했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양상이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 가는 것은 자기가 여지껏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건 옳지 않아 이렇게 했던 행동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여서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었거든요. 이게 올바르게 행동했던 것이었는데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 올바른 믿음 행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해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피난처로 가서 어떻게 있었는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편안히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위로를 얻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블레셋에서 얻었고 그 도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쟁을 해도 노인물을 얻지 못했지만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 들어간 다음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쟁하고 노인물과 전리품을 얻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옳지 않은 곳에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또 그곳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위로들을 풍요들을 받아 누린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여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 거기서 주는 여러 말들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고 또 신접한 여자가 챙겨주는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사울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이 주는 무언가를 받아서 위로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두 사람 다 마찬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왜 그렇게 했느냐, 또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아니 그럼 내가 계속 이 도피 생활하고 광야에서 이 지경으로 살아야만 그럼 합당하냐,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지내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까,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접한 사람 찾아갔느냐 그러면 아니 내가 신접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뭐 귀신을 불러달라고 했냐,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한 거 아니냐, 나도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변명하고 둘러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실패한 모습이고요, 사울도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지껏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왔던 사람도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여지껏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나도 고난을 만나면 불신앙적인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 경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올바르게 행동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두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심판받을 지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죠.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도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다윗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담대한 마음이 없던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또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못하는 때들도 참 많죠. 그래서 다윗이 변화하는 모습이나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 그래야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저 그냥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담대한 마음이 잘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또 잘 버텨내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제 본성대로 제가 제 마음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꼭 붙드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고난을 당한 성도가 그 문제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마찬가지여서 감정과 생각이 자꾸 변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꾸 찾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 자신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옳지 않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하는구나.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춘기라는 것이 온다. 그럼 네가 너를 봐도 이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봐도 이상한 지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걸 잘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드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합당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과연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잘 깨닫고 변함없이 잘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걸 바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미리 그것들을 생각하고 잘 훈련하고 대비한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숟가락을 잡고 밥을 퍼서 자기 입에 넣기까지는 숟가락을 놓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단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 물론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잘한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이제 남편이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훈수는 잘 두잖아요. 이렇게 권면했다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지금 어디나 갖다 놔도 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고 노력하는 분이고 성실한 분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은퇴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부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처음 당하는 상황인지라 익숙하지도 않고 잘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 은퇴한 이후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인과 같이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는 가자마자 막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고생하고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익숙해지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된 거다. 어떻게든 잘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잘하게 된 거니까 은퇴한 다음에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에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지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훈련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그래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남편에게 좀 줘야 된다. 왜 당신은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못하고 하는 게 그 모양이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려면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고난이 탁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산 같은 믿음을 팍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확 이겨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는 보통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사는 훈련들을 잘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주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느 쪽으로 가면 블레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따위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따위 일들이나 하는 거죠.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신접한 여자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고 도와준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게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였겠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게끔 자꾸 선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했었지만 다윗이 블레셋 간다고 했을 때에 왜 제사장이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왜 그걸 막아서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편안해도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을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동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고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를 권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도리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건 아니면 불신자이건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여나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고 이기는 그래서 주님께 또 인정받고 칭찬듣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방이 꽉 막힌 담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도리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 가운데 헤맬 때마다 은혜를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사역자들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